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3주 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꿀같은 휴강 보내셨죠? 네, 그렇지만 또 다음 주가 이제 또 1학기 종강입니다. 예, 종강한다니까 또 좀 아쉽죠? 아닌가요? 저는 아쉽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복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삶과 신앙이 새로워짐은 예, 항상 반복적으로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반복적으로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느헤미야서가 12장으로 끝나지 않고 13장까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삶과 신앙이 날로 새로워져야 함을 또 반복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주기 위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이기심을 죽여야 주님을 향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과 또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그 과정은 시작하는 것보다 지켜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은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은 끊고 우리 느헤미야서에서는 그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즉 이방적 가치관을 끊고 또 하나님 없는 가치관들은 다 끊어내고 드릴 것은 드리고 예, 느헤미야서에서는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과 함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킬 것은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의를 지키고 신앙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그 가치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잊지도 또 놓치지도 말아야 할 태도는 깨어있음, 영적 긴장감입니다. B번,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있어서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12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전에 세워졌던 삶과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삶과 신앙을 느헤미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건물을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물도 세우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있어서 그들은 광야에서도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또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이 있어서 여호수아로 인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 지켜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약속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구역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그 한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10번,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느헤미야는 2500년 동안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느헤미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으로 우리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여러 사람들을 우리들은 또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그들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영혼에 잇대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암송 한번 해볼까요? 먼저 우리 예레미야 32장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곡에 들고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기쁨으로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32장 41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서 13장 14절 혹시 외우신 분 있으십니까? 네, 여기 먼저 손 드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네, 아멘. 네, 또 다르신 분. 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네. 혹시 이쪽에서 없으십니까? 혹시 여성 구역장님 없습니까? 아, 손 드셨습니까? 네, 황 장로님. 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진리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네. 혹시 한 분만 더 해볼까요? 없으십니까? 네, 저 뒤에 네, 손 드셨습니다. 네,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이분들에게 각각 100점씩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전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예, 이제 사무엘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사무엘상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A번 이스라엘의 역사 중 사사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계산을 하면 약 1000년 만에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서 이제 왕이 있는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려 건국이 918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1000년을 하면 1918년인데 그게 1년 더 하면 1919년이 3.1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1운동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고려 건국 때부터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1019년에 강감찬 장군의 기주대첩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얼마나 장구한 세월인지 아시겠죠? 그런 긴 역사 후에 지금 새로운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작은 것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각 나라의 수도에 이런 한강 같은 큰 강이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한강은 굉장히 큰 강이지 않습니까? 한강의 발원지가 강원도 태백에 있는 금룡소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으로만 보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금룡소가 둘레가 약 20m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그 금룡소를 보면 한강이 상상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발원된 물이 지나고 지나서 한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상도에 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 짐짝에 숨어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또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비번,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무엘상에는 사무엘은 출생부터 나옵니다. 또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나옵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선지자로 나오지 않고 또 처음부터 뛰어난 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은 출생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서서히 만들어져 갔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곧바로 선지자의 역할로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이 비로소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괴가 기랏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되어 있고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이것이 사무엘의 첫 일갈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오랜 세월이 동안 사무엘은 준비되고 준비되고 준비되어 갔던 것입니다. 또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것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사무엘하 5장에 등극합니다. 그 긴 기간 사이에는 처음에는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등극하는 것과 같아 보였지만 21장에서 31장 사이에 긴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자기에게 몰려온 400명, 600명과 함께 지내면서 긍휼한 마음을 배웠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윗은 배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과정이 없이 뛰어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삶과 신앙의 성숙에는 점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디지털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삶은 언제나 아날로그입니다. 디지털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언제나 아날로그 속에 인격이 있습니다. 10번,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가장 큰 증거가 성경의 역사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서드까지 12권이 모두 역사서입니다. 사실 모세오경도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선지서 중에서도 다니엘과 요나서 등과 같이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은 사무엘서에도 곳곳에 나타납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잃었습니다. 그것을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사울왕의 왕궁에는 다윗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을 떠나가면 악령이 사울왕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음악을 들으면 왕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어떻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으로 다윗을 데려왔는지 참 궁금하고 신비합니다. 다윗은 음악가가 아닙니다. 목동이지 않았습니까? 목동이 어떻게 수금을 그렇게 잘 찾는지 참 신비합니다. 제가 그 섭리를 괄호 속에 한자로 넣어놨는데 우리 그 양화진 홀에 가면은 섭리라고 한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저는 거기 가서 그 섭리라는 글자 앞에 한번 섰다가 딴 곳을 둘러보곤 합니다. 저는 섭리라는 글자가 참 좋습니다. 특히 섭자가 그 손수변에 귀자가 세 개입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귀로 듣고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에는 이 땅의 역사와 또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이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이 잘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역사를 돌아보면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행하셨음이 너무도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10번,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것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주변의 나라들은 모두 왕정이었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곧 신과 동일시가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죽은 후에는 신의 반열에 추대되어서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무엘상 앞에 있는 사사기를 그걸 보아도 에웃은 왼손잡이, 즉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또 미디안은 연합 그 미디안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던 사람이었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삼손은 힘센 정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한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잘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예, 교인들의 우수함보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4번 사무엘상의 주제구절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인데요. 그게 혹시 적혀있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이것이 사무엘서를 꿰뚫는, 또 사실 그 뒤에 있는 열왕기서도 이 구절이 관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크게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면 내가 존중해 주겠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내가 경멸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시는지를 똑똑히 볼 수 있게 됩니다. 5번 1절에서 8절은 엘가나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A번 엘가나는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 소엠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예,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 아마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살았던 이 라마는 그 레위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제사장이 살도록 또 레위 지파가 살도록 허락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십일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레위인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에 정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B번 엘가나의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예,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굉장히 경건하게 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도 두 아내를 두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한 아내만 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여러 아내를 두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가를 첩으로 들였다가 얼마나 낭패를 겪었는지, 또 야곱이 두 아내와 두 그 아내의 몸종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다가 얼마나 그 형제들이 많은 싸움을 했는지를 압니다. 그 이 엘가나가 그 중혼을 하는 이것이 그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10번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는 예, 자식이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난임이라 그럴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처음엔 제가 불임이라고 썼다가 난임으로 바꿨는데 불임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것을 요즘 말로 불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난임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한나가 나이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무슨 장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너무너무 멀쩡한데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한나와 분인나 중에서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한나가 첫 부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같은 남편을 둔 분인나는 출산을 잘하는 것으로 보아서 한나는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고 틀림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해서 자식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순풍산부인과인데 한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예,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한나는 정말 간곡하게 임신을 하기 원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막지 않고서는 내가 임신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랬다면 한나의 고통은 훨씬 더 깊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 이런 깊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한나의 가정은 그 당시의 사회를 잘 보여줍니다. 여인이 그 임신을 할 수 없다면 그 당시로는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아무런 미래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디번 당시의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서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예,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행실이 나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리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에는 그들은 불량자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좀 더 잘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 그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그냥 뭐 그 행실이 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깡패 조폭 이런 말입니다. 신앙의 조폭. 그들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장 자리에 멀쩡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 한나에게 분인날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예, 적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수. 예, 영어 성경에 이 적수를 보면 라이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적절하게 번역한 말입니다. 적수, 라이벌은 같은 물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 라이벌과 그 영어 리버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같은 물을 먹는 사람입니다. 라이벌은 그래서 언제나 동일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인데 축구선수 메시와 호날두는 라이벌이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메시나 호날두를 러시아 월드컵이 열리고 있다고 해서 메시와 호날두는 푸틴 대통령과 라이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수험생들은 같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라이벌이 됩니다. 한나와 분인나가 만약 서로 다른 남편과 다른 집에서 살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한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한 남편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F번 한나는 분인나는 한나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 6절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예,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특히 뒤에 있는 괴롭히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천둥이 치다입니다. 마치 천둥이 치면 온 땅이 뒤흔들리는 것처럼 분인나의 은행이 한나로 하여금 분노하겠고 그 속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예, 아이를 낳지 못해서였습니다. 그 당시는 자녀를 여인이 낳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틀림없이 분인나가 그렇게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을 때 사라가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하갈은 자기의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이 종이 주인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분인나와 한나는 같은 동급의 아내입니다. 그 아이를 낳은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약올렸을지 얼마나 괴롭혔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한나는 울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G번 8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예, 어찌하여 예, 세 번 반복됩니다. 예, 엘가나의 이 어찌하여를 반복하는 것은 한나가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라 남편의 사랑 없이 열 아들을 갖기보다 아들 없이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한나는 다릅니다. 남편의 사랑 충분히 고맙고 감사한데 자녀가 없는 것이 속이 상하는 겁니다. 6번 9절에서 11절은 한나의 애가입니다. A번 엘가나의 가족들이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더라. 예, 한나가 일어났답니다. 이것은 단지 그 앉았다가 일어났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털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 엘가나의 위로가 한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나가 일어난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쿰입니다. 쿰. 달리타 쿰 할 때 쿰. 한나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언제나 그 첫 출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B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방법은 무엇입니까?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통곡했고요. 서원했고요.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한나가 통곡했다고 번역을 하지만 아마 그 소리를 내어서 큰 소리를 울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소리도 잘 내지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흘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통곡했다를 흐느껴 울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이제 서원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읽어야 될 것은 그 서원의 내용보다도 그녀의 마음을 먼저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갑은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아 주십시오 였습니다. 예, 이 기도는 출애굽기의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에서 이 보고와 고통을 돌보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식을 하고서 기도를 드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좀 봐주시고 거기에서 건져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번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십시오입니다. 아들이 원문으로는 사람의 씨입니다. 한나에게 아들은 단지 아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증거였습니다. 이 11절에서만 한나는 주의 여종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종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드리며 아들을 주시기를 구하지만 그 주실지 안 주실지에 그 칼자루는 하나님께서 쥐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이 한나의 이 절대적이고도 처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스라엘을 건져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답은 주의 여종이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입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 즉 면도칼을 대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은 평생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름이 사무엘, 뭐 삼열 이런 분들은 부모가 서원해서 네, 태어났고 또 지은 이름들이 대부분이죠. 예, 한나의 이 기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예, 7번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내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이다. 우리가 매번 외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수용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한나의 삶의 자리처럼 고통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다른 아내가 있었고 또 자신은 자녀를 갖지 못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첫 출발지가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이라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출발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왕정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한나의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출발점이 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모세의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또 비록 내가 혼자 살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속한 가정이 새로운 영적 가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는 곳입니다. 답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을 통하여 펼쳐집니다. 느헤미야가 우리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한나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을 받도록 만들어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회피가 아니라 직면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함을 또 내 책임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훼파되고 성문이 다 불에 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곧바로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자기 책임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수험생이 시험을 앞두고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결단이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지 않을 거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앞에 펼쳐지는 그 삶의 상황을 내가 직면하겠다는 결단과도 같습니다. B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예, 분인나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웅덩이에 빠져 썩어가는 삶을 사는 인생이다. 자기 웅덩이에 빠져 썩어가는 삶을 사는 인생이다. 그러나 한나처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인생은 미래를 새롭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 미래를 새롭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 분인 나는 사무엘상 1장에만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그에게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웅덩이 속에서 살다가 그냥 갔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어졌고 미래가 새로워졌습니다. 10번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 웅덩이에 빠져 썩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 주므로 생명 역사의 통로가 되며 미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연결 고리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예.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흩어 구자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내가 가진 것, 내 생명을 다 나누어 주었다면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 생명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입니다. 예, 다음 암송 구절은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서에 이어 사무엘상의 말씀을 구역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려 하던 시대는 사사시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서 임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오랜 기간 낮에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고 밤에는 울음이 기숙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시대가 어두울지라도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않았고 임신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서럽고 절망스럽다고 자신을 방치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삶이 무겁고 고통스러워도 때가 되면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다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나가 자기 웅덩이에 갇혀 자기만을 위해 소진하는 생명을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시대를 새롭게 하는 길을 열어놓을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고 우리가 신음과 눈물로 보내야 하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곳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을 자기 웅덩이로 만들어 인생을 탕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허투루 사용하지도 않게 하시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구역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생명의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이 지금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로 알아 그곳을 자기 웅덩이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현장이 되게 하므로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총의 현장이 되게 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